예레미야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7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고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춘기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사춘기 때라 반항심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번 했다가 이게 들통이 나서 아버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도록 많이 맞은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장소 그때 그 저희 집 밭에서 근처에서 맞았는데 아마 조선시대 멍석말이 하면서 때릴 때 멍석 말아놓고 때리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막 온몸을 때리시는데 뭐 감당이 안 됐어요. 거짓말 하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 차라리 너 죽어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때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집에 와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서글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온몸이 욱신욱신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이제 모른 척하고 누워서 끙끙대고 있는데 훌쩍훌쩍 눈물 흘리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그 자식을 때려놓고 마음이 편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잠이 안 오시니까 아마 늦은 밤인 것 같아요. 그 오셔서 누워있는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이불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훌쩍훌쩍 우시는 모습. 뭐 아버지들이 우는 거 잘 못 봅니다. 그렇게 막 흠씬 맞고 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가셨어요. 그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우는 모습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매정아리를 만큼 때려놓으시고 아유 후련하다 이러고 발뻑 주무실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나게 연단하시는데 이건 전쟁의 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39장 말씀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합니다. 주전 586년 1년 6개월 동안 포위 상태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군사들이 무서워서 야밤에 얼굴을 가리우고 야반 도주를 해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오늘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이 있다는 걸 좀 찾아보고요. 또 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일들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또 시드기야가 광야에 쫓겨나가는 장면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기에 끌려가 있으면서 예언한 말씀도 찾아보고요. 이 심판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귀한 두 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39장 전체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성경 39장 1절, 2절, 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 언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다고요? 9년 10월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되었나요? 2절 말씀에 제11년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5개월 동안 있으면서 함락되는 시점이 한 1년 6개월 정도, 한 18개월 동안 아주 격렬하게 저항과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과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8절로 10절입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점, 3년 5개월 동안 포위당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1년 6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임기응변에 능하고 우유부단하고 사람 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정책의 일관을 가지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4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로 7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조차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들을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이게 시드기야의 결말입니다. 시드기야의 유다 20대 왕의 마지막 비참한 결말이 이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거 그럼 그냥 일어난 거냐?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포한 말씀 그 가운데도 있지만 에스겔 동시대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12장 12절 이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다음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 다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 언제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걸까요? 이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실 때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6, 7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냐? 하나님 정하신 뜻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게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어디 있나요? 예레미야 지금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함께 읽어봤을 때에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게 투항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미 전쟁의 여세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부터 슬슬 바벨론의 포로로 또 투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들 두렵다, 그들 때문에 두렵다 그런 말 했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힌 투항한 유다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마 왕에게 들린 모양입니다. 이제 그렇게 들렸으니까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알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 생명을 드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은혜의 손길로 또 살 길로 끌고 가십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특별해서 그런가요? 뭐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개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어디에 약속하셨냐고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끝까지 그거 지키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십자가로 구속하여 내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구속자라 내 상속자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단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한 그 말씀은 절대 1.1획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더 살펴볼 건데요. 어제 이제 제가 처음 서두에 세 분을 살펴봅니다 이러고 세 분, 한 부류와 두 분, 예레미야와 또 한 분 소개해드렸잖아요. 환관장 누구죠?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에벤멜렉에 대해서 언급을 마지막에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아, 참 귀한 분 아닙니까? 구스. 이제 뭐 세번역에는 에티오피아 분이고, 뭐 구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프리카 분, 이렇게 얼굴이 검은 분이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환관임, 내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기를 왕에게 청하고 그 왕에게 청해서 허락을 받아서 사람 30명을 동원해서 곳간에서 옷 헝겊들을 가져다가 예레미야를 그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 참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이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 이게 악한 일이구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한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또 약속을 주시는가? 오늘 이제 그게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15절로 18절 말씀이 에벤멜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또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또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선대하시는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막 하나님 믿는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믿습니다, 여러분. 막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막 더 막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뭐 소원하는 게 있으면 그 소원하는 크기와 분량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어지는 만큼 크게 믿습니다, 이런 거 막 기도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건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라도 고래고래 질러봐야죠.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입으로 막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신뢰하실까? 그 상관관계를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본다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하거든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시드기야처럼 뭐 내가 해볼 만한 거 행동들 다 취해놓고 요리조리 방법도 취해놓고 뭐 이렇게 뭐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우리 왜 이렇게 아시잖아요. 왜 내가 요렇게 해보면 잘 되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내가 이득이 되고 요렇게 하면 손해보고 그런 거 우리가 계산한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고 간다고요.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말씀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애들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나의 신념. 내가 원하는 걸 나의 신념으로 이루고 싶어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관장 에벤 멜렉에게서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라는 걸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에 우리도 에벤 멜렉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를 신뢰하였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화답해 주실 때 참 감사함이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내가 나를 신뢰하였은즉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도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던 신앙인들을 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저희들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잘 살아들여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